목요일 새벽 말씀 시편 52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것이 시편 52편은 그 1절 위에 보면 다윗이 지었다라고 되어 있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이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상황이 아예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 그리고 다윗이 아이멜렉의 집에 왔다는 요 장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다가 아이멜렉 제사장의 그 집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도움을 받았던 그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하면 기니까 생략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도익이란 사람 때문에 생겼던 그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쓰는 거 있는 건데, 1절에 보면 이 포악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포악한 자는 말이 악을 행하는 자인데, 영어 성경에는, 그리고 원어에는 영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웅.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딱 생각하면, 이 에돔인 도액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울의 신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능력이 있었으니까 사울의 신하, 특히 또 목자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책을 맡고 있는 거죠. 양을 부리는, 목축하는 자들의 장이 바로 도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그렇게 보였을 것이고 충성스러운 자였을 것이며 생각보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액이라는 사람이 언급되고, 또 다윗은 그 사람을 향하여 영웅이요 이렇게 합니다. 영웅이, 아주 능력 있는 자가 어떻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기는 항상 있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원문에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의문문이에요. 이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앞에서 이렇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왜 이렇게 다윗이 말할까요? 도액의 행동이 문제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결과를 보면 이 도액이 사울에게 이렇게 밀고를 하잖아요. 다윗이 이 아비멜렉의 집에 있습니다. 아히멜렉의 집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끔찍한 짓을 하죠. 그걸 이해하면 이게 이 말이 어떤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고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4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도다.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방인인 도액이 아마 할례를 받았을 겁니다.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목자 장까지 되었고 자기가 섬기는 그 왕이 다윗을 죽이기를 원하는 걸 바라니까 그걸 그 분노를 따라서 다윗 그 사울의 마음을 이용해서 사실은 좋은 지위를 가지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왕의 분노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다시 돌아가서 이게 심한 악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참 번역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든지 정도가 있거든요. 왕이 시키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 또 할 수 있잖아요. 악한 일인지는 알지만 그러나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도액의 행동은 그냥 사울에게 그냥 밀고 하면 돼요. 밀고 하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말을 한 거죠. 일종의 신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죽여요. 직접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심한 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절에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라는 쪽으로 계속 도액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좀 지나면서 도액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대적하는 모든 이 교회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이 도액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고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이 장막은 성전이 아니고 이 사람의 집입니다. 집에서 뽑아냈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라. 무서운 말을 하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6절에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자 보고 두려워한다 그리고 비웃는다 두려워하고 또 비웃어요. 우리는 이걸 쉽게 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잠언에 보면 그 말이 있죠.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잠언 2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징계할 때에 그걸 보면서 고소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의인도 보고 두려워한다. 그러나 동시에 또 비웃어 말할 수 있는 거죠. 저를 줄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이제 비웃는 자에게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고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비웃어 말하는 내용이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명령과 그 분노를 이용해서 자기의 재물을 그리고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액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스라엘 왕의 목자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다윗을 대적하는 행동을 계속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도액 이야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도액의 행동에 대한 그리고 이 다윗처럼 이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붙들었던 말씀이 바로 8절 말씀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자, 우리는 우리가 사는 땅이 이 감람나무를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모릅니다. 저도 뭐 가서 봐도 어릴 때부터 봐온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정말 중요한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나무입니다. 이게 무슨 못 살아요. 경년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먹고 사는 데 정말 중요한 게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의 가장 상징적인 게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뭐 농사가 잘 안 되고 해도 이 감람나무는 날씨가 좋지 않아도 가뭄이 들어도 계속해서 경련으로 2년에 한 번씩 계속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상징합니다. 어려워도 감람나무를 딱 보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한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게 되는 것인데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심어놓은 성전 주위에 성막 주위에 심어놓은 푸른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딱 떠올리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다는 말도 되죠. 왜냐하면 영원히 의지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켜도 자기는 성막이나 성전 옆에 특히 성막 옆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저의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주의 성도 앞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다윗 자신이 많은 예배드리러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가 그렇게 보여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고 보인다니까요. 주의 집 옆에 아니면 앞에 마당에는 심지는 않으니까 딱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를 보면 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사람들이 알게 되길 바라는 아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그리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그런데 나를 만나면 사람들 기도하기 싫어지고 또 나를 만나면 사람들 기분이 나빠지고 나하고 대화하고 나면 신앙생활 때려치우신 거예요. 뭐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건 심각한 죄입니다. 다윗의 말처럼 예배드리러 올라가다가 감람나무를 딱 보는 순간 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아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이 말이에요. 정말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그래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심어주신 푸른 감람나무 같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전 건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금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소홀함이 없이 잘 챙겨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건축원금과 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 오윤정 집사님의 대장암 수술 그리고 회복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연약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주례학교 아이들 또 선교지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교회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해야 될 일 많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